사도행전 25장 6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세 번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두 번째는 총독 펠릭스에게, 그리고 지금 세 번째로 총독 베스도에게 재판을 받는데, 지금 내용은 이제 재판받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우리가 어제 보았던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제 총독 베스도가 처음으로 부임을 했죠. 부임하는 이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을 하죠. 그리고 좀 호의를 베풀어 줘서 현재 가이사랴에 바울이 갇혀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좀 데리고 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원래 계획은 그렇게 데리고 오면 중간에서 암살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죠. 그러니까 이 베스도 총독이 나도 좀 있으면 내려가고 바울도 거기 있고 하니까 너희들이 내려와서 가이사랴에서 재판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실제로 재판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6절부터 보시면 상황이 굉장히 좋지 못하게, 그러니까 좀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게 진행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옵니다. 뭐 그냥 슬쩍슬쩍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누가가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6절에 보시면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아직 베스도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안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한 8일이나 10일을 지냈다고 이렇게 기록을 했죠. 그런데 잘 보시면 사실 기록을 할 때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이렇게 해도 돼요. 사실 그게 맞죠. 그렇게 표현 안 하고 그들 가운데서 지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그들은 바울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하필이면 왜 표현을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서는 상세하게 기록은 안 했지만 그들 가운데서 지내면서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이 베스도 총독에게 무엇을 했을까요? 뭐 우리는 뭐 본문이 기록 안 하고 있으니까 이렇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뉘앙스를 보면 아마 상당한 로비들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그런 일들을 했겠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이사랴에 내려옵니다. 8일이나 10일 지낸 다음에. 그리고 6절 끝에 보면 가이사랴에 내려오고 나서 재판이 언제 벌어지느냐?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러니까 재판은 가이사랴에 내려오자마자 곧장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봐도 바울에게 별로 유리하지 않습니다.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누가 봐도 재판이 이게 과연 공정하게 진행이 될까? 그러니까 고발하는 사람들과 한 열흘 동안 잘 친하게 지내다가 돌아오자마자 곧장 재판을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만약에 고발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고발당한 죄수가 있고 재판장이 있는데 고발하는 사람이 재판장이랑 친하고 잘 지내고 몇 날 며칠을 같이 휴가를 잘 보내고 그리고 나온 다음에 곧장 그 다음날 재판을 시작했다. 그러면 사실 상황이 누가 봐도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부당한 상황 속에서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기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재판이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껏 내용들을 쭉 보면 유대인들에게 재판을 받을 때나 펠릭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을 때나 별로 상황이 좋지 못했는데 지금은 더 좋지 못한 겁니다. 7절에 보면 그가 나오매, 그러니까 바울이 재판정에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그래서 고발을 하는데 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고발을 하는 거예요. 본문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은 언제 내려왔을까요? 언제? 이것도 이제 성경 본문은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 총독이 다음날 내려오자마자 다음날 곧장 재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이랑 적어도 같이 내려왔든지 아니면 이전에 내려왔든지 여튼 이 짝짝꿍이 맞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또 내려온 고발자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을 고발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 많은 사람들이 온 겁니다. 재판받는 바울은 한 사람,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 둘러설 수 있을 만한 여러 사람들이 와서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했다고 하는 표현도 조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 벨릭스 총독에게서 재판을 받았잖아요. 그때 세 가지 죄목에 대해서 고발을 받았었습니다. 뭐 유대인들을 소독히 한다든지 이단의 괴수라든지 아니면 성전을 더럽힌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고발을 받았었는데 뭐 사실은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뭐 그런 죄악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이 고발하던 유대인들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죄악이라고 그렇게 막 포장을 해가지고 고발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니까 8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변명을 합니다. 자기 변호를 하는 거죠. 고발자가 있었으니까 변호를 하면서 바울이 변명하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 성전,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율법도 범한 적이 없고 성전을 더럽힌 적도 없고 가이사에게 내가 무슨 뭐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런 적이 없었다. 나는 죄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사실 이렇게 됐으면 증거도 없고 죄도 없고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냥 무죄 판결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9절에 보면 베스도가 재판을 어떻게 전개하느냐.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것도 참 이상한 말이죠. 지금 여기 가이사랴에서 재판하고 있는데 증거도 없고 무죄란 말이에요. 근데 베스도가 여기서 그냥 재판 끝내거나 여기서 계속 재판을 하면 되는데 너 혹시 예루살렘에 갈래? 그럼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적은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베스도도 지금 공평하게 재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이 베스도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바울이 기회를 삼은 겁니다. 다른 곳에 가서도 재판을 받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을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을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그래서 상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하는 것을 마무리하고 상급법원으로 올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이사 황제에게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베스도가 이제 마지막 결정을 합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로마로 가라.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이 장면을 정리하면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앞부분도 제가 쭉 설명을 했지만 6절부터 시작되었던 내용을 보면 6절부터 8절까지 총독 베스도가 별로 바람직하지 않게 공평하지 않게 부당한 재판을 진행합니다. 9절에 보면 다시 한 번 더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부당하게 재판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당한 재판이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10절부터 보면 나는 로마로 가겠다 하고 뜻을 굽히지 않고 여지껏 자신이 갖고 있던 계획 그대로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흘렀는데 또 통치자가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통치자는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지 이 정치를 하거나 재판하는 행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뜻을 굽히지 않고 주님을 섬기겠다,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내가 감옥에 갇혀야 한다면 그냥 감옥에 갇히는 대로 그대로 지내겠다 하고 뜻을 굽히지 않는,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는, 바울도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이 여지껏 2년이 넘도록 가이사랴 감옥에 있었거든요. 감옥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으니까 이제 이만큼 했으면 됐다. 더 이상 뭐 내가 여기서 더 안 한다고 해서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실까? 그냥 예전에 하던 것처럼 내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전도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그냥 사역하고 이러면서 지내려다 이래도 사실 아무도 뭐라고 안 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죄가 없으니까 무죄 방면을 받고 예루살렘에 나와서 원래 계획했던 것과 좀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사역을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장사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하겠습니까? 여지껏 복음 전하다가 고난이 있었으니까 이제 조금 노후에 편안하게 지내면서 슬쩍슬쩍 말씀 사역이나 하고 이렇게 하려는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고 설령 그렇게 한다고 해도 아무도 손가락질하기 어려운데 사도 바울은 똑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로마를 갈 것이다. 거기 가서 순교할 거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감옥에 있었지만 앞으로도 감옥에 있는 것을 내가 감내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목회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바울이 뜻을 굽히지 않고 변함없이 자기 생각을 쭉 가지고 갔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여지껏 갖고 있던 생각이 여지껏 살아왔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다는 것을 뜻하죠. 합당하지 않으면 회개하고 바꿔야 될 텐데 합당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바꾸지 않고 쭉 가도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바울이 여지껏 받은 고난도 이미 충분할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고난받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 하고 뜻을 굽히지 않는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변하지 않고 악하게 행동하지만 그 모습 속에서도 성도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 믿음을 변하지 않고 늘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참 한결같은 사람들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참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청년들을 이렇게 쳐다보다 보면 요즘은 청년들도 안 그런데 예전에는 청년들이 불신자로 살다가 20살에 교회를 처음 오고 신앙생활을 시작해도 막 다 부를 받은 것처럼 목숨을 내놓고 섬기고 섬교하러 가고 막 그럴 것처럼 막 활활 막 타오르는 때들이 있거든요. 종이 한 장만 던져줘도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막 이 민족의 이 민족 복음을 위해서 온 인생을 바치겠다 막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 3년, 5년, 10년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면 그냥 사그라들고 뿐만 아니라 그냥 교회도 안 가고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막 불타오르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가 푹 하고 꺼져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신앙도 그 신앙이 있을 때는 참 귀하지만 정말 귀한 신앙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자리를 바꾸지 않고 다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는 뭐 대단하게 뭔가를 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늘 자기의 기도 자리를 바꾸지 않는 지키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작은 사소한 한 가지라도 늘 섬기고 있는 꾸준하고 변함없는 신앙이 정말 귀한 신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늘 생각하면서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세상이 아무리 악하게 핍박을 해도 참 아무리 기도해도 그들이 변하지 않고 꿈쩍도 않고 계속 박해하고 악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도 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바울 같은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 같은 사람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또 자녀들을 향해서 이 엄마가 아빠가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저렇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죽을 때까지 주님 사랑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는 또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시선을 놓고 보면 사도 바울이 주님께 특별히 대단하게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그냥 무의미하게 감옥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바울을 귀히 여기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고백합니다. 또한 바울이 그 모든 모진 고난과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지만 굽힘없이 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 것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지금까지의 고난도 참 차고 넘칠 것처럼 보이는데 앞으로 설령 고난이 있어도 내가 변함없이 내 계획 그대로 내 생각 그대로 주께서 부르신 일 주께서 맡겨주신 일 감당하겠노라고 계속해서 감옥 생활을 하겠노라고 바울이 결심하고 또 그렇게 실천하는 모습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도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 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로 아름다운 권면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변함없이 주님과 함께하며 또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도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